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풀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우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복한 이유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인데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님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인 여러분들과 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행복한 예수님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욥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십자가의 지혜서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우를 생각하면 참 신비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엘리우가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욥의 마지막 발언과 그리고 내일 읽을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 사이에 끼어서 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지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 네 번째 말에서 엘리후는 예전과 달리 한결 부드러워졌고 번뜩이는 통찰력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후는 그동안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전개되어 온 논쟁의 모든 요점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는 동시에 인간의 이성으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고통에 대한 교육 훈련적 해석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세 번째 발언에 이르기까지 이미 욥의 친구들이 제기했던 이슈들, 하나님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정의, 또한 절대의 주권과 그분의 초월적 자유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인과 응보론도 뒤풀이하는 인상도 주었습니다. 오늘 묵상한 36장과 37장의 전반의 말씀도 앞에 35장에서 주장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이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에서 욥은 고통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깨우치고 연단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주로 세 친구들과 같은 편에 서서 욥의 자기 주장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던 엘리후는 친구들의 발언에서 흘러나온 고통의 교육적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행위에서 드러난 그분의 절대적인 위엄과 권능을 앞세워서 욥에게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접고 겸손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 37장 24절의 엘리후의 결론의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앞에 28장 28절의 욥의 고백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넘어가셔서 28장 28절입니다. 28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28장에서 욥은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에서도 엘리후의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후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신분을 지닌 욥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항변의 말을 내뱉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는 충고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엘리후는 욥을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과제는 엘리후의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에 얼마나 근접한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고난이 그 교육적 해석이 과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해법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엘리후가 내린 결론은 욥이 의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 고통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이 시키기 위한 좋은 계회가 되며 욥이 장차 더 나쁜 길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서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한 뒤 엘리후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쭉 열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과학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읽으실 때에 야 이게 몇천 년 전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어서 비가 되고 내리는 걸 어떻게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욥기서를 과학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엘리후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8장에서 폭풍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등장을 미리 예고라도 하듯이 갖가지 기상현상들을 열거함으로써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다음 장의 38장은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엘리후는 구름, 비, 천둥과 번개, 눈과 남풍과 폭풍과 폭풍, 얼음 등 당 대기권의 신비한 현상을 조목조목 들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그 놀라운 신비를 찬양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을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27절부터 28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물의 증발과 응결, 강수 등의 단계를 거쳐서 물이 순환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둥이 어떻게 치는지 번개가 어떻게 번쩍거리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이 29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눈이 내리고 소나기가 내려 대지를 적시는 일이며 갖가지 바람이 부는 것이 넓은 바다가 꽁꽁 얼어붙는 이치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37장 6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37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번쩍이는 놋거울처럼 하늘도 궁창도 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엘리후가 오늘로 말하면 기상학이나 해양학에서 다룰 수 있는 자연의 신비를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서술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연과학의 지식으로 보면 별것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욥이 살던 시대에 이와 같은 자연의 조화나 기상이변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아래 이루어진 신비로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의도는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리고 놀라운 신비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지혜에 비하면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말입니다. 장엄하게 짝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앞에 인간이 감히 무슨 정의와 지혜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무도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욥을 겨냥해서 하는 엘리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상의 변화의 이치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자기 결백을 주장하며 지혜롭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길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땅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엘리후의 결론은 37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마지막 37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신비하게 다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충고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교육 훈련용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의미가 있는 고통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때 의롭게 살다가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면 그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고통은 더욱 빛나는 열매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은 더 큰 위험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더 큰 교만과 이로 인한 더 큰 형벌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미미하게 들리다가 극심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확성기로 듣듯이 더욱 들 수 있기에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과연 욥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느 곳을 읽어보아도 욥이 교만하거나 악하고 불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선하고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과 고통을 욥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한 징벌로 교만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말은 욥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엘리후의 논리대로 본다면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욥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방적 차원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미래에 일어날 악한 일을 막기 위한 교육 예방용으로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그 한계를 너무나 훨씬 넘어서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결국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고난과 고통의 신비는 인간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고난의 신비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